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2장.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밭 둘레에는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확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그리고 포도원을 몇 사람의 농부에게 세로 주고 여행을 떠났다. 철이 바뀌어 포도를 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며 약속된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매를 때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그 종을 쫓아버렸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모욕하고 머리를 때려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많은 종을 보내어 보았다. 그러나 농부들은 번번이 그들을 죽이거나 때려서 보냈다. 주인에게는 농부들에게 보낼 사람이 단 한 사람 남아 있었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아이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주인은 생각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아닌가. 자,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너머로 던져버렸다.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포도원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넣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그 집의 주춧돌이 되었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들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예수를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고 싶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 몇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결혼하여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뒤를 이을 아이들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그도 또한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셋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일곱 형제 모두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모두 자녀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모세가 쓴 책 가운데 불타는 가시나무 덤불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사두개파 사람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분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한다는 말씀도 옳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기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성령의 도움으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적들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겠다. 다윗 자손이 기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 기도가 그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걸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긴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러미에 재산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한 가난한 여자가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호로미는 동전 두 잎을 바쳤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살림에서 얼마를 바쳤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돈 모두를 바쳤다. 그 돈은 이 여자가 먹고 살아야 할 돈이었다.
창세기 제15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자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찾아야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문 사람과 햇사람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온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하루빨리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굼바야 마이 로드 굼바야 굼바야 마이 로드 굼바야 굼바야 마이 로드 굼바야 오 굼바야 Someone's crying, Lord, 굼바야 Someone's crying, Lord, 굼바야 Someone's crying, Lord, 굼바야 Someone's laughing, Lord, 굼바야 Someone's laughing, Lord, 굼바야 Someone's laughing, Lord, 굼바야 Someone's singing, Lord, 굼바야 Someone's singing, Lord, 굼바야 Someone's singing, Lord, 굼바야 Someone's praying, Lord, 굼바야 Someone's praying, Lord, 굼바야 Someone's praying, Lord, 굼바야 굼바야 마이 로드 굼바야 굼바야 마이 로드 굼바야 굼바야
Come by here, Lord.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아버지밖에는 아들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로 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받아 짊어져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 너희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11장의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두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질 12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는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귀도의 치료와 이적의 역사 앞에서도 반감과 불신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거역하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초청이 그것입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사역과 어려움도 아버지께 맡기고 의논하셨고 주변의 불신과 의심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논의 대상이셨을 것입니다. 하늘의 구원 초청은 어떤 것도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거나 판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어린아이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머리를 굴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아멘 할 수 있는 겸손과 꾸밈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양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의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담을 쌓으면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죽을 병 걸린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너무 완악한 사람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회개치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야고보의 고백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순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심 자체가 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향하여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탄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죄에 신음하여 절망으로 가는 인류를 두고 볼 수 없어 사랑의 가슴앓이를 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옛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완성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계시, 즉 말씀을 받는 것조차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아들의 소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르는 계시보다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계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조차도 말세적인 현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신령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초청과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초청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쉬게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초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럴싸한 사람들을 모으려 하는 것이 일반이지 힘없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아봐야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공동번역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뿐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시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말고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은 말고 뒤 배경이 든든한 사람은 말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인류 가운데 주님의 이 초청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은 항상 공허할 것이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땅의 그룹의 총수들은 차의 뒷자리에 타서 마음이 편치 못하고 또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운영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가진 사람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어떤 사람도 이 초청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29절에 보는 대로 이 복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쉼의 초청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시는 명령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고는 초청의 약속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약속을 좋아하면서 사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명령을 순종치 않아서 그 귀한 약속들이 헛되는 예가 들어 있습니다. 멍에는 절대로 거짓으로 맬 수 없는 것으로 매는 척으로 해서는 땅이 갈리지 않습니다. 땅이 갈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멍에를 메워 밭을 가는 소들은 그 멍에 자국이 생기기까지 하고 헐고 짓물고 나서 낫기를 반복합니다. 예수도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도 바로 그 앞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여 그 멍에의 성격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힘겨운 멍에를 우리 어깨에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쉼을 위해서 배우는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약속하십니다. 초벌가리를 이미 다 해놓으시고 흙덩이를 깨는 정도로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속에서 멍에는 결의해서 메는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메시는 멍에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짐일지라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면 무게를 그래도 덜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가볍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불러도 불러도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는 인간적인 지혜나 슬기로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단순히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초청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도 계급도 부자와 가난도 구별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복된 주님의 부르심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기쁘게 메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메겠다고만 하면 이 짐은 참으로 쉽고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을 본받아 바탕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계산 없이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대 한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채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열 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이야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 숭배는 더욱 성행했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 죽이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세벨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 가서 불타던 열심이 식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했고 힘이 약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미 르호보암 왕때그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가 부흥할수록 타락도 쉽게 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바알 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파괴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각가지 우상을 다 도입했고 만들었으며 번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었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아시리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역사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노예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수르바벨이 많은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은 에사라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후에 제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도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다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공의가 외면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